1장 17 말씀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1면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 구약성경 361면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10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준혁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은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사 캠프 대신대 구약학 교수이시고 또 성덕교회 교육 목사로 계십니다. 우리 이경실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중등부실에서 계속해서 교사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교사뿐만 아니라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내년에 나도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중등부실로 올라가셔서 함께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김상혁 전도사님 성공하는 교사의 7가지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저녁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셔서 교사로서 이렇게 내년도에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누락이 되었는데요. 은퇴명예권사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명예권사 김순임 집사님, 김애자 집사님 두 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누락되신 두 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김순임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임 집사님, 김애자 집사님 가셨나요? 일단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 이 시간에 우리 이경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구 땅에서 날마다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내시는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더 낫지 못하고 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을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일명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는요, 거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천국에 가기 전에 그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를 보는 그와 같은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야말로 해피엔드와 같은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1세대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받아 온전히 누리는 성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여호수아서는 그야말로 성공한 세대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린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이 사사기서죠.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이 사사기에는 특별히 여섯 명의 대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여섯 명의 대사사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세대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서는요, 성공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고, 사사기서는 실패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요, 1장과 2장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서론으로서 앞에 있었던 성경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세대, 즉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의 세대에서부터 그와 같은 그 시대는 이러했다라고 하는 회상적인 기법에서 1장과 2장,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서론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2장 10절이 핵심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모른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그들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시피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그저 너희들은 벌받아, 이런 벌받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창조주이신가, 누가 너희의 구원자이신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죠. 거기에다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의 그 다음에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벌였던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요, 그야말로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야말로 목도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2장 10절에서 그 당대의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10절의 이 문장을요,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자기 자식 세대에 대해서, 자기 손자와 손녀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좀 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온전히 쫓았다 이런 평가는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보시면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 이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광야의 2세대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2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방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고,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좋은 교육자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2장 10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왜 2장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죽자마자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사사기서를 통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오게 될 때 그 앞에 말들이 있습니다. 이 2장을 보면은요, 2장의 6절에서는요,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지만은 7절의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7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8절을 보실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딤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에 장사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사사기의 저자가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이 원본문입니다. 24장 28절을 보면은, 먼저 28절은 이제 그 각각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28절에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30절을 보면은 딤나세라, 이 딤나세라가 아까 사사기에 나왔던 딤나헤레스라 똑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이곳을 딤나세레라고 불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세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사사기에서는 딤나헤레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대구를 우리가 달구벌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대구라고 부르는 그런 똑같은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딤나세라의 여호수아를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31절을 보시면은 아까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과 이것에끌리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의 저자가 사사기의 저자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본문을 사사기의 서론으로 삼아가지고 사사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해나가는 이런 관점 속에서 왜 이 위치를 바꿨을까? 원래 위치는 뭐였어요? 원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장사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2장의 서론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순서를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딤나헤레스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요, 사사기서 24장과, 24장 31절과,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사사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비교 대조해서 읽게 하려는 기법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장 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하고 똑같은 단어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 여호수아서는요, 성공한 세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세대가 되었는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구문이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호수아서에는 아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본 자들이라, 사사기는 본의 시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쓰고요, 사사기서에서는 라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교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서는 당대의 관점에서, 성공한 시대의 당대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사사기서는요, 실패한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절을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10절의 의미가 그저 실패한 원인이 뭐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뭐 그리고 뭐 성경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평가는요, 대단히 여러분의 깊이가 없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구약에서 워낙 이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래 부부지간에 서로 알아가는 것, 부부지간에 서로 친밀해져가는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가서 인터넷에서 무슨 알고 싶은 내용을 또 두들기면은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이와 같은 뭐 지식적인 내용이 쫙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지식이라고 하지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경실 목사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구나, 전공이 뭐구나, 어디에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친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놀랍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친했다고, 언제 알았다고. 여기에서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니라 그야말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간 다른 다음 세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 그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헛것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세대가 가나안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세대. 이 세대가 가나안, 사사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세대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시적인 목표, 가시적인 것, 이런 거에만 여러분들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사사기에 나오는 세대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이런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2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세대를 다음 세대라, next generation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은 도르 아케르, 도르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는 뜻이고 아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오늘 7장에 나오는, 6장, 7장에 나오는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 이와 같은 프레임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도원의 이야기를 함께 또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뭐냐 하면은, 아, 기도원,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 영혼.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을 그야말로 특공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 큰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야, 어리버리하게 뭐 많은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하늘 앞에 헌신된 정말 특공대와 같은, 해병대와 같은 그런 300명만 있으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6장의 본문부터 읽어보시면은요, 기도원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그래서 이 일을 타작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뺏길까봐 이것을 밤에 나와가지고 몰래 타작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타작하는 그런 틀 속에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자, 기도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드림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이 과정을 보면서 동일한 방법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는요, 사실 6장 5절을 보시면,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6장 5절을 보시면은 기도원,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나파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기도원 이야기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것이 다른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하고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사기는요, 그저 대적이 일어났다, 대적이 일어나서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기도원 본문을 보면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들어온 이야기를 굉장히 다른 사사기의 사사들 이야기와 비교가 될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 군대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흔한 기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은 두 가지 문체를 흔하게 사용합니다. 두 가지 문체라고 하는 것은 산문체와 운문체인데, 산문체는 사사기와 같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기법이 바로 산문체입니다. 그런데 운문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같은 시문학과 같은 것들은 운문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운문체는요, 운율법을 많이 써요. 근데 산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문체는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도 운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실질적으로 운문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사기와 같은 산문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원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죠. 그 다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 2만 2천 명 돌아가죠. 그리고 만 명이 남게 되죠. 거기에서 또 300명이 남게 되죠. 자,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올라왔을 때는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매우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미디안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미디안이 올라왔는데 이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우리가 고대의 전쟁 속에서 그냥 숫자만 보고 포기하는 숫자가 있어요. 요거 쉽습니다. 우리 뭐 좀 젊으셨을 때 우리 남자들도 한 번씩 그런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싸울 때 내가 좀 뭐 덩치가 좋다, 내가 힘이 세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대1은 붙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3대1 되면은요,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4대1 되면 거의 포기합니다.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3만 2천 명으로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3만 2천에서 한 3배? 4배?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수는 적어도 한 뭐 15만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전체 치려고 전쟁하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군대의 수가 무려 15만 명이더라 이렇게 평가하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6장 5절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많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 기도원을 부르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6장 12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아직까지 천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 사명에 대해서 천사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좀 더 확실히 믿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큰 용사다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아니다. 네가 더 많다. 이런 말이에요. 6장 5절에서 미디안 군대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다.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니다, 네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많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5절을 보면은요 기도원은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15절의 말씀만 딱 떼가지고 내놓으면은요 아이고야, 그래도 우리 기도원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아이고 겸손하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네가 미디안의 군대보다 더 많다. 왜? 내가 네 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기도원은 지금 이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여기에 오 주여는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 이 악센트를 보면은요 신음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주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정말 힘들 때 아이고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이 기도에 대해서 낙망할 때는 어떤 소리가 먼저 나갑니까? 아이고 주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본문은요 여기에 나타난 악센트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이고 주야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작다. 나는 그 집에서도 그 지파에서도 작다. 자, 비교가 되죠. 지금 미디안의 병사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네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나는 작습니다. 작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더 크고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드림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요. 여기에서 뭐 불이 오는 그런 표적도 있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어느 정도 나아가기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요. 6장 35절에 보면 이 6장 35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것을 듣고 모여든 지파가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네 지파가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열두 지파죠. 그러면은 열두 십이 빼기 사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팔이 나오죠. 그러면 팔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큽니까? 사라고 하는 숫자가 더 큽니까? 당연히 팔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네 지파에서 모인 3만 2천의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넥스트 스텝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야, 3만 2천 명 갖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8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쪽이 최소한 짐작컨대 한 15만원 되니까 우리도 나머지 8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으고 더 모아서 한 8만 내지 9만 최소한 10만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시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네 인간들은요,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은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좀 쉽죠? 왜냐하면 땅이 젖었는데 양털을 놓으면은 그 양털이 주변에 이 물들을 빨아들여가지고 주변 땅은 젖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에 응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대단히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세요. 나 같으면 이 인간 때려치우고 다른 사람 부르겠는데, 여기 이경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요 첫 번째 시험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저는 천사 한 번만 보여주셔도요, 야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도 두 번째 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더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양털만 젖고 주변 땅,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이 양털에만 반대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젖으면은 그러면 믿겠다.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싶어하는 수신자들은 종종 양털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기도원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저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과연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6장 36절부터 40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평가 부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는 그저 성경만 읽어서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두 개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신성사자함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친밀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로 친밀한 관계, 은하계 관계에 들어왔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 이름을 쓰고 있지,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 본문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원은요, 크고도 많은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원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 2절 볼까요? 7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네가 많은 것만 쫓느냐? 큰 것만 쫓느냐? 좋은 것만 쫓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가치적인 세계관, 그런 것만 쫓느냐?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만 돌아갔어도 좀 좋겠는데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게 됩니다. 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산수하실 줄 아시죠? 2만 2천이 많습니까? 만 명이 많습니까? 만 명, 여러분들 2만 2천이 많죠? 그러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은 2만 2천을 선택하시겠어요? 만 명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22,000입니다. 많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32,000으로도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만명 가지고 또 뭘 하자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 만명을 향해서도 이것도 많다. 지옥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 9,700,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떨어서 유의를 경계하면서 먹는 자 300, 9,700대 300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봐라, 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느끼셨죠? 하나님이 9,700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00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00. 열두 지파에서 네 지파만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인 3만 2천 중에서도 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모였던 숫자보다 무려 98%가 돌아갔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98% 되더라고요. 도대체 2%를 가지고 뭘 하자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2%를 참 좋아하십니다. 2%쯤 돼야지,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쯤 돼야지, 이런 상황으로 내려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군대의 규모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숫자를 세워서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만 2천에서 만에서 300. 3만 2천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300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300명이 되는 이 시점에서 기도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천사를 받던 것보다, 그 이전에 부호 기적을 받던 것보다, 그 이전에 야들이 젖는 기적을 받던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기도원을 부릅니다. 7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한글 성경은 내려가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가서 봐라 이 뜻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뭐를 기대할까요? 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나 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6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사기의 실패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제 뭘 보여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갔을 때 미디안의 군세가 그야말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지는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 미디안의 병사들을 다 그냥 메뚜기 튀기듯이 다 튀겨버렸을까?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그는 내려갑니다. 가서 봅니다. 12절이에요. 7장 12절. 미디안과 의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처음에 6장 5절에는 미디안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점점 커져버렸어요.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 전쟁터에 다 미디안과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많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다. 해변의 모래가처럼 많다. 이번에는 많다를 몇 번 씁니까? 세 번 쓰죠. 구약에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최상급 문장 기법이 없어요. 그냥 같은 단어 세 번 사용하면은요, 그게 최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의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6장 5절 그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수가 지금 많다! 이런 상황이 그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정탐하는 가운데서 마침 미디안의 병사 둘이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 보초 둘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천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적의 보초들이에요. 한 사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진영의 천막을 무너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뭐 정상적인 꿈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개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보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의 보초가 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지금 기도원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기도원은 그 꿈과 해몽하는 그 말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원은요, 그저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정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분께서 대적의 보초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쟁하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우리 드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만든 공과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공부하듯이 읽고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요한을 아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보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추측도 외부에 나타나는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해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들에게 그 가시적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